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제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트리, 모닥불, 그러면 위스키가 좀 땡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이엔드 위스키, 그러면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주로 떠올렸는데, 스카치라고 하는, 지난 한 15년간 일본 위스키가 엄청나게 부상을 했죠. 특히 코로나 때는 일본 위스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히비키나 야마자키 같은 위스키는 구할 수도 없다. 뭐 일본 가는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면세점에서도 심지어 동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요. 또 얼마 전에 개최된 경주 에이펙 때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성 회장한테 선물로 하쿠슈 위스키를 주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야 일본 위스키가 저 레벨에서도 비즈니스 기프트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1300년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 1950년대,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위스키 고급화에 박차를 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한 70여 년 만의 시간에 일본 위스키가 이렇게까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그 뒷스토리를 알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위스키 왜 이렇게까지 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위스키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라는 단어가 웨스키바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원주민들인 켈트족들의 말로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스코틀랜드와 연관이 깊은 술이에요. 생명의 물이라고 불렸던 거는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이발소에서 수술을 하던 사람들이 위스키를 소독약으로 쓰기도 했고 진통제로도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는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전통 있는 증류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보리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땅에서 나오는 피트라는 스모키한 향을 내는 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증류소에서 나온 위스키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향과 맛이 굉장히 다른 걸로 유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일라 지역, 스페이사이드 지역, 하일랜드, 로울랜드 다 그만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증류소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연도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서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마시는 진짜 멋은 내가 정확하게 내 취향을 알아서 어느 지역 무슨 증류소에서 몇 년 된 위스키를 시켜 먹는 그런 모습이죠. 또 위스키를 만들 때는 한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만 가지고 블렌더가 생각하는 완벽한 위스키가 나오지 않으면 증류소들끼리 원액을 주고받아가지고 화가가 여러 색깔을 팔레트에다 놓고 쓰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풍미의 팔레트를 만들어서 섞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때문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이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산토리라고 하는 한 기업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풍미를 낼 수 있는 하이엔드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몇백 년 동안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다양성을 일본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토리사는 굉장히 일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처럼 지역적 다양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특기인 장인 정신을 이용해가지고 과정의 다양성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다양한 원자재, 다양한 원액을 만들어 놓고 그 원액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여러 악기를 조합하듯이 하나로 합친다라는 철학으로 만들었대요. 이 철학을 쯔끄리 와케, 쯔끄리가 일본어로 만들기라는 뜻이고 와케는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만듦으로써 나누다. 작업 공장을 일부러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원액을 생산한다라는 철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명한 일본 위스키인 히비키의 원액을 제조하는 공장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하나는 교토의 남쪽에 있는 야마자키라는 곳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가운데 2000m가 넘는 산들이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 재패니즈 알프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 산맥의 남쪽을 미나미 알프라고 부른대요. 남알프스. 그 남알프스에 있는 하쿠슈라는 지역에서 원액을 또 생산하는 증류소가 있고 이 두 개의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고급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보리를 이용해서 몰트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치타 반도의 그레인 위스키. 조금 더 대량 생산 방식으로 옥수수 기반을 한 위스키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물의 성분이 다른 증류소 3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단 3개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산토리는 스코틀랜드에서 보리를 수입해가지고 쓰는데 그 보리를 수입할 때 피트를 어느 정도 쏘이냐를 3가지 레벨로 구분해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게 쏘인 거, 중간 정도 쏘인 거, 진하게 쏘인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강도의 몰트를 가지고 와서 야마자키와 하쿠슈 증류소에서 증류를 하게 되는데 또 증류를 할 때 대체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차이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한 증류소에서는 한 가지 스틸, 증류기를 사용을 하는데 쯔크리와케, 과정을 통해서 다양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쿠슈와 야마자키에 있는 증류소에서는 각 스틸, 증류기가 다 모양이 다르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마자키에서 8개의 다른 스틸로 세 가지 다른 강도의 보리를 증류시킨다 그러면은 벌써 맛이 몇 개가 나왔죠? 38, 24. 그럼 야마자키에서 24개가 나오고 하쿠슈에서 24개가 나온다 그럼 벌써 48개의 다른 원액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즉그리 워크예요. 그 다음에 이 원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크 숙성을 시키는데 또 오크 통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아메리칸 오크도 사용하고 프렌치 오크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을 담근 다음에 와인을 팔고 남은 오크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원래 원산 오크인 그 오크 통을 만들기 되게 안 좋은 오크로 유명한 미즈나라라는 오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24개가 각각 5개의 다른 오크 통에서 숙성이 된다 그러면 거의 100가지 다른 원액이 나오죠. 그게 두 가지 증류소에서 하면 200가지 다른 원액이 나오겠죠. 스코틀랜드에서는 200개의 다른 증류수가 있기 때문에 200가지 원액을 가지고 블렌더가 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츠크리 와키를 통해서 일부러 200개의 다른 풍미를 가진 원액을 만들어서 이거를 최종 블렌딩의 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봤자 야마자쿠 여기 있고 하쿠슈 여기 있거든요. 지도로 보면은. 그리고 다 같은 증류소에서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고 맛이 그렇게 다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비께서 오늘 5가지 원액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하쿠슈 증류소에서 나온 산악지에서 나온 거고 요게 도쿄 남쪽에 있는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나온 친구들인데 세 가지 다른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친구고 이게 치타반도에서 나온 그레인 위스키예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오, 이 하쿠슈 원액은 가장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위스키랑 비슷해요. 피트향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모스향? 이끼향 같은 게 있는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냄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원액이고요. 자, 조금 마셔보겠습니다. 오, 예. 제가 30대 때 좋아하던 흔히 말하는 양냄새가 빵 치고 올라오는 이제 요런 와우. 그 다음에 요 세 친구는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화이트 오크,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거고 이게 아까 말한 스페인에서 쉐리주를 담근 다음에 남은 쉐리 캐스크로 만든 스페니쉬 오크로 만든 원액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일본의 토종 참나무인 미즈나라 오크로 만든 원액이래요.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아주 아주 부드러운, 거의 야들야들하기까지 한 그런 원액이네요. 자, 다음은 일본의 원래 전통 참나무인 미즈나라 오크. 네, 이게 증발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 증발해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을 천사의 몫이라고 부르잖아요. 엔젤스 쉐어라고 부르는데 증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일본 천사들은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유독 좀 신나 보이시죠.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위스키 한잔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건 확실히 그 일본의 왜 절 같은 데 가면 그 숲에서 나는 그 냄새, 그 나무니까 그 냄새가 나고 아시아에서 절 있는 동네에 가면 약간 향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거를 넣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뭔가 스코틀랜드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동양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신 맛이 조금 약하긴 하다.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잘 섞는구나. 우드 향이 많이 우러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오크가. 그래서 향은 굉장히 뭔가 사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고급스럽게 그런 향이 나는데 맛은 조금 밍밍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섞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나 봐요. 요거는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나온 쉐리 캐스크. 스페인에서 와인을 담그고 남은 오크에다 넣어서 만든 원액. 우리나라에 쉐리캐스트 매니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음식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달다 보니까 그 달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을 뚫고도 위스키 맛을 내려고 그러면 이 쉐리캐스트가 제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색깔 자체가 아예 다르고 나 이건 뭐 쉐리네. 우리 옛날에 그 와인 컨텐츠 만들었을 때 남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겨울에 시나몬 많이 들어간 찐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전향 냄새라든지 계피 냄새 난다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금 트리 뒤에 있으니까 야 이거는 그 파네토네랑 같이 먹으면은 파네토네네. 이게 파네토네네. 그리고 몰트 위스키로 풍미를 더하긴 하지만 블렌디드 위스키에서는 그레인 위스키가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치타 반도에서 나온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레인 위스키가 균일해서 좋은 점은 있지만 특색 있게 나오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특색 있는 원액들을 블렌더가 딱 생각하는 그 완벽한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애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즉그리 와케를 이용해가지고 특색 있는 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균일한 퀄리티를 가진 친구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히비키를 만들다 하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위스키 그냥 딱 중간맛. 그래서 이런 원액들이 이제 수십 또는 수백 가지가 나오면은 이거를 마치 우리 그때 파리 향수 컨텐츠에서 여러 원료에서 나오는 원액들을 수천 가지를 쫙 갖다 놓고 이거를 오르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올간에 있는 노트들, 즉 음표들을 꺼내가지고 마치 파이프 올근 주자가 거대한 후가를 연주하듯이 이걸 갖다 이제 섞는 과정을 음악에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증류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봐요. 치프 블렌더라는 이분이 이 음표들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교향곡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히비키를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히비키가 뭔 뜻인지 몰랐는데 울릴 향자를 써서 메아리를 표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이 향자가 교향곡 할 때 그 향자를 따와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래요. 그리고 산토리에서는 특정한 교향곡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을 생각하고 히비키를 만든대요. 근데 제가 이제 브람스를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중간에 솔로 악기가 팍 쳐오르는 느낌이 없이 거대한 강처럼 모든 악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욱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향곡을 들으러 가면 바이올린이 딱 하고 음표를 잡아주면 첼로 소리 들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얘가 바이올린이고 얘가 첼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교향곡 1악자로 한번 들으러 가봅시다. 우후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솔로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 악기는 어디서 들리는지를 알잖아.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저기서 누가 하고 있어. 그럼 저기서 누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구나. 근데 교향곡을 들으면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네. 그냥 둘러싸는 느낌이 향이. 와우. 야. 그러니까 뭐 하나 튀는 게 없이 그 안에 맛이 다 있는데 다 제자리에 있어. 나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일본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인의 정서를 한자 한자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화합할 때 화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라고 일본어로 발음되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혼자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된다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쉐리 캐스크가 튄다, 미즈나라가 튄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맛을 탐구해보면은 여러 원액들이 있는 거는 느껴져. 근데 다 제자리에서 지 할 일을 하고 있지. 아, 나 보세요. 이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일본스러운 위스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잖아요. 나 피트해요. 바다 소금 맛이에요. 나 오이스터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전혀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미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통달한 사람들이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하면서 이걸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람스가 떠오르세요?
브람스가 떠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히비키를 너무 젊을 때 접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20대 때 한참 겁먹들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공부할 때 배웠으면은 약간 심심한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나는 브람스를 안 좋아했어. 차이콥스키나 라크마니노프를 좋아했어. 딴딴딴딴밤 빰빰빰빰빰 막 이런 걸 좋아했었다.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브람스가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엔 졸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브람스의 곡 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 자장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장가가 모티브로 들어있는 브람스의 심포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야 저 자장가가 저렇게 아름다운 곡이었어? 하면서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람스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좋아할 위스키다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교향곡이라고 부른지 알겠는데 교향곡도 처음에 들으면은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선율과 이게 아름답네 여기서 끝나지만 같은 교향곡을 여러 번 듣는 매니아들은 여기 첼로 소리가 치고 올라오네. 야 여기 베이스 내가 못 들었던 게 있네. 아니면 와 저기서 세컨 바이올린이 저거를 알페지오를 하고 있는데 전에 몰랐나? 이런 게 계속 떠오르잖아. 이것도 마실 때마다 약간 저 노트는 뭐야? 하는 게 계속 있어. 오늘은 어떻게 일본 위스키가 맹주인 스코틀랜드를 따라잡고 세계적인 위스키로 이름을 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산토리 관계자분들이 산토리는 세 가지 일본의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오모테나시, 모노츠크리, 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토에 갔다 와서 오모테나시와 모노츠크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모테나시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내가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본 하스피탈리티, 일본 호텔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도 내가 좋은 데만 가면은 미국처럼 일일이 내가 뭐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게 미리 다 돼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모노츠크리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다. 물건은 완성품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토 일본 쇼핑 컨텐츠 만들었을 때 그 선글라스 케이스에 만듦새라든지 청바지를 손으로 어떻게 인디고에 넣어서 짜고 이런 걸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제가 워낙 좀 어렸을 때부터 튄다는 말을 많이 듣던 개인주의자다 보니까 가장 이해를 못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이 와라는 철학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던 개념은 뭐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문화야, 하지만 사케는 일본 문화고 소주는 한국 문화야, 이런 식으로 아이템과 문화를 결부지어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K-POP 디먼 헌터스 콘텐츠에서 말한 것처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그 문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K-POP이 사실은 EDM이라든지 힙합같이 외국에 있는 음악적 형태를 따와서 만들지만 한국인들이 한국의 프로세스와 사고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스키도 마찬가지 같아요. 위스키는 결국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한 술이지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일본식으로 만들면은 일본의 문화가 거기에 묻어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고민하고 계시는 분 많을 텐데 뭐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스키 선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